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 입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15일 방위협력 증강협정 EDCA에 합의했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만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폴란드와의 굳건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폴란드 의회가 EDCA를 신속하게 비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대통령이 구상 중인 방위 증강 협정 증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DCA는 기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사 협정을 보충한 것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폴란드 군사 시설 접근을 허용합니다. 현재 약 4,500명의 미군이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양국은 약 1,000명에 달하는 미군을 폴란드에 추가 파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도 만나 폴란드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 협력과 관련한 협정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폴란드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동유럽 순방에서 마지막 방문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체코와 슬로바니아,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에 미국 내 사업 관련 자산을 90일 내 모두 매각하라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관련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가 4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속 마이크로소프트 MS사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틱톡 사업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소셜미디어 웹인 뮤지컬리를 2017년 인수한 데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협상으로 틱톡은 현재 체계를 갖게 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4일 CFIUS가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미국 사용자들이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로 이번 조처를 대통령에게 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리비아 의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10월 18일로 확정한 데 대해 유엔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볼리비아 개인 특사인 장 아르노 특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볼리비아 의회가 대선 일정에 합의를 이룬 것은 핵심적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정치적 분열과 볼리비아 사회에 만연한 불안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볼리비아 대선은 5월 3일로 잡혀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9월 6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최근 대선을 10월 18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볼리비아 국민들은 선거가 연기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선 지난해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 시비가 일면서 장기 집권 중이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선 결과도 무효가 됐습니다. 이후 우파 야당의 자니넬 아니에스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임시 정부가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请请 Radio 美国人
여러분안녕하십니까미국수도워싱턴에서보내드리는 VOA 방송의생생라디오매거진장량입니다미국의학교들대부분이이달말이면은요이여름방학을마치고수업을재개하게됩니다일부학교는이미수업에들어간상태고요지난3월부터코로나팬데믹으로인한학교폐쇄사태는학생들과학교또관계당국모두에게매우큰도전이되었습니다이제온라인수업자체가학생들에게낯선일은아니게됐지만은요원격수업을둔논란이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이번주에뉴욕타임스는요미중서부일리노이주의주도인스프링필드학교를예로들면서또하나의논란을소개했습니다이지역학교에서는요학생들이학교안에서모자나이선글라스를쓴다거나잠옷바지나질질끌리는슬리퍼를착용하지못합니다그런데요집에서이루어지는원격수업에도같은규정을적용한다고결정을했습니다당국관계자는요이파자마잠옷차림을한학생은필요없다면서침대에서나와서책상이나테이블에앉으라고말했습니다이스프링필드는이달말일에개학을하지만은요주2일만학교에나오고나머지는온라인으로수업을진행하는하이브리드방식으로수업을열게됩니다많은미국내학교들이이방법을택하고있죠이관계자의발표에학생들과부모들은이해가안된다는반응입니다무슨옷을입었느냐가수업에참여하는집중도에영향을주는것같지않으며침실에책상이있는학생들이다른곳으로옮겨야할경우오히려수업에방해가될수있다는거죠학부모를번거롭게만든다는불만도있습니다자이번조처는이발표직후부터논란을낳고있는만큼실행될지좀더봐야한다는의견도있는데요그동안인터넷수업자체가어려운가정이나또특수수업을받아야하는장애아동의원격수업의한계점이지적되고있는상황에서나왔습니다지난6월말에요미워싱턴대학교가미국의477개학군에대한코로나상황에서의원격수업을조사하고보고서를냈는데요이빈부격차가이번상황에서교육격차를심각하게초래한다는내용이관심을끌었습니다여유있는가정의학생들은별도의지도를받을수가있지만가난한학생들은원격수업의부족함을채울여유가없으니교육의공정성이떨어진다는것이었죠자이렇게원격수업의한계점이해결되지못하는상황과코로나재확산에따른대면수업에대한우려가충돌하고있는데요미국교육계의고민이어지고있습니다네생생라디오매거진출발합니다미국내화제소식을화제단어로알아보는해시태그 VOA 한국어방송사이트에서독자들이많이읽은기사들을정리해서한반도현안알아봅니다독자의선택미국내탈북자이야기희망을읽은사람들 VOA 이야기미국사지성의산실미국대학을찾아서까지준비해놨습니다8월셋째주생생라디오매거진출발합니다화제소식을화제단어로알아보는해시태그시간입니다첫번째해시태그입니다가짜치료제미국의바이오기업노바백스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백신을내년미국수요를충족시킬만큼생산할수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노바백스경영진이10일자사의백신제조능력은2021년미국의코로나백신수요를충족시키기에충분하며이는최대5억에서6억회분량이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또연간20억회이상의백신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미국의제약사인길리어드사이언스도미국식품의약국 FDA 의실험중인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치료제인램데시블에대한마케팅신청서를제출했다고월요일발표했습니다베클루리라는상표명으로된램데시빌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호흡기질환에효과가있는것으로입증된몇안되는치료제중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미 의학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백신과 치료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짜 치료제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0일 식품의약국 FDA가 가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700여 개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이날 미 의학협회와의 가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700개 이상의 미 검증 혹은 사기성 의약품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FDA는 미 연방통상위원회와 협력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제품을 마케팅하는 회사들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제품 150여 개, 웹에 게재된 제품은 250여 개의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덧붙였고 또 의사들에게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은 없다면서 이런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잘 살펴 환자들이 불법 또는 암거래 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민권 포기. 미국에 난민으로 혹은 이민자로 입국해 당당하게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76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민국의 업무가 예전같이 정상화되진 못했지만 시민권 선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5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10일 보도했는데요. 뉴욕에 있는 회계법인인 벤브리지가 조사한 결과 미국 시민 중 5,816명이 올해 상반기 중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시민권 포기자 1,628명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444명만 이 미 시민권을 포기했죠. 이 회사 파트너인 앨리스테어 벤브리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두고 실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은 해외에 살더라도 자국의 국세청 IRS에 소득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인 900만 명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과 해외 계좌 내역, 투자금, 연금 등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은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미국에는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3,350달러를 내야 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 선거가 치러지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 과연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될까? 혹은 추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선거 전까지는 뭐 북한과 합의가 없을 거란 이야기라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나온 발언인가요?
네, 지난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선거에 이긴다면 이란과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고 북한과도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전쟁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새삼스럽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이 북한 문제를 자신의 외교 성과로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이날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거 정권에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매우 심각한 전쟁을 했을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국가방첩안보센터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간의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대선 전에 반전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격적인 미북 정상화 회담을 개최하자는 이른바 그 10월 서프라이즈는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VOA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등과 협상에 나설 의향을 확인한 거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악토버 서프라이즈,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갈루치 전 특사는 낮다라고 봤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타협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 한다면 주로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선거 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만남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 논의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소위 적대시 정책 철회와 구체적인 미국의 행동을 요구할 텐데 미국이 그런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까지 자신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재선되면 북한과 합의를 맺을 것이라는 발언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선거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재 진지한 대북정책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볼까요? 자, 북한의 폭우 소식, 뭐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는데요. 그 피해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 연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같은 기간 개성에는 이 8월 평균 강우량의 1.5배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북한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음파군 외에 다른 지역의 피해 여부나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호우 상황이 지금까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이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북한에서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가 보네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하게 만든 2007년 홍수. 당시 북한에는 일주일 동안에 500mm에서 700mm의 비가 왔는데요. 이달 강수량이 그때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죠. 황해도에 예년보다 2.5배가 많은 비가 내려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올가을 작황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라면은 북한 전체 농작물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작황에도 타격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고 정확한 농경 피해 규모와 형태를 알지 못해서 가을 작황 상황을 예측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홍수가 발생하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이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차서 며칠만 머무르면 수확량 절반 정도가 피해를 보게 되고 만약 물이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만에 나가면 한 20% 정도, 많아야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잠겨 있으면 피해가 커진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만약 뚝이 무너져서 논밭이 완전히 매몰됐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올해는요, 국제사회의 제재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다가 이제는 수해까지 겹친 상황이네요.
네.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폭우가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이미 북한의 식량 생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무역 제한 조치로 대부분의 식품, 농업에 필요한 플라스틱 방수용 물품, 또 비료의 수입이 감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홍수까지 나서 올 연말 식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의 루이스 대표는요, 최근 북한의 농장 경영 체제 개혁 시스템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농업 환경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수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수기와 맞물린 태풍 링링이 곡물 수확에 큰 타격을 줬죠. 2016년 홍수 때는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텃밭, 가축 피해뿐 아니라 비축해둔 식량과 종자마저 물에 잠긴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불린 1995년 대홍수 시기입니다. 당시 북한은 143억 달러 규모의 재산 피해, 또 사망자 68명, 이재민 2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로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다시 워싱턴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최근 나온 서적을 통해서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미국 정부가 실제로 군사 옵션을 고려했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인데요. 미 CNN 방송의 짐 슈토 기자는 10일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슈토 기자의 책 내용을 보면요.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두고 사적인 논의를 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으면서 이 북한 도발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2017년 한반도 상황을 좀 더듬어 봐야 할 텐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죠. 또 한 2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공격 여부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주요 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의 이 코피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슈토 기자는 이 같은 군사 전략을 현실적으로 보는 군 관계자는 없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전쟁으로 가는 첫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또 한국의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군사 옵션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뭐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염과 분노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경고를 했었죠. 이 발언이 나오기 며칠 전에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약 3개월 후인 2017년 4월에는 북한을 겨냥해서 매우 강력한 함대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에겐 매우 강한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잠수함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수사가 이른바 미치광의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책 외람된 말이지만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요. 최근에 이 악당 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의 칼 로스티알라 법대 교수는 최근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서 할리우드의 악당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할리우드에 거대 자본을 투자한 중국 기업 들의 압력, 또 미국에 버금가는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수출 등을 고려해서 이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중국이 싫어하는 소재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중국 자본이 미국 영화의 내용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 AMC를 비롯해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을 중국의 완다그룹이 소유하고 있고요. 중국의 지난해 영화 시장 수입은 93억 달러로 114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할리우드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은 주제를 없애거나 검열하고 있으며 티베트와 타이완, 테난먼 민주화 시위 같은 주제는 앞으로도 금기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레드 던은 당초 중국이 미국을 침공하는 내용이었지만 이후 중국을 의식해서 침략자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꾼 사례가 이런 자기 검열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네. 뭐 그런데 미국 영화에서요. 이 악당으로 그려지는 대상이 중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스티알라 교수도 칼럼에서 이런 현상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할리우드 영화사와 작가, 제작자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같은 외국의 독재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릴 경우 해킹을 당하거나 해를 당할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를 풍자하고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그린 영화죠.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북한 정권의 협박을 받았고 2014년에 해킹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소니 픽처스는 해킹으로 업무가 거의 마비됐고 다양한 기밀 정보가 공개됐죠. 마이클 린튼 당시 회장은 해커들이 단순히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이 미국 선거 전 미국 회담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견해 정리해봤고요.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과 전망, 또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책, 또 할리우드의 악당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2018년 진행됐던 인터뷰입니다. Oh,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의 한 단독주택. 그레이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조 씨와 구면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집이 시끌시끌한데.
네네네.
네, 여기는 언제부터 미국인 부부랑 같이?
네, 미국인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지금 1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 언니가 지금 여기에서 묵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 동안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주에서 지내고 있던 언니의 장기 방문에 조 씨도 거처를 옮긴 것인데요.
아, 네, 언니랑 형부랑 되게 좋으셔서 북한 분들 이제 도우시는 거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집이 어차피 있으니까 방도 있고 해서 트랜지션 동안은 있어도 된다고 해서 네, 여기서 잠시 있을 것 같아요.
조 씨가 말하는 언니와 형부는 조 씨 자매가 지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사실 여기 집주인 언니가 저희들 웹사이트랑 이런 데 통해서 그 알아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저희가 올해 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약속 잡고 한번 만나 뵀었고요.
아니, 탈북자를 돕고 싶어서 찾다가
연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귀하신 분들이고 조사이지 뭐 링크랑 다른 단체들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NK뉴스에 관심 있으셔서 연락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난 후로는 서로 또 알아가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서로 마음도 맞고 얘기도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도 많고.
스스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3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 조 씨는 자신은 참 인복이 많은 것 같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함께 살던 엄마와 언니가 다른 주에 가 있는 동안 조 씨는 거처할 곳과 차량 문제 등을 주변으로부터 도움받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조 씨의 자매를 친동생 대하듯 하는 집주인 언니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더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집주인 언니가 이제는 또 집주인 언니가 투자자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니랑 이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이런 거 얘기하고 다음 스텝이 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 씨는 현재 가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0대 여성이 조 씨 자매의 사업 투자자로 나선 겁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조 씨 자매와 이 여성은 최근 홈케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문 조언을 해줄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컨설팅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해서 버지니아로 한다고 정했고요. 시작은 이제 이런 서류 이런 걸 다 신청을 하면은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면은 저희가 오피스까지는 찾고 이제 진행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는 뭐 아마 웹사이트나 뭐 브로셔나 뭐 이런 거 지금 제작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 다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조 씨 가족이 처음 둥지를 틀었던 바로 이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고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치과 의사 보조사 업무도 6월부터 시작했고 인권 활동을 하며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조 씨.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는 비즈니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운영돼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으로 해서 이제 10분의 1이 단체로 가서 이제 단체가 운영이 될 거고요. 나머지로 이제 투자자 언니랑 저희랑 반반을 해서 이제 가족 생활도 좀 정착이 되고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걱정이 없고 그런 일에 이제 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 가족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셋업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이제 간호사 더렉트가 이제 맡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저는 또 공부에 또 전념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빨리 안착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가족.
여름방학이 끝나면 학교 수업도 줄이고 무엇보다 치과 의사의 꿈은 그야말로 장기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구상해왔던 사업이니 후원자가 나타났을 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 씨는 앞으로 설립할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회사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는 안 돼요.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간호사를 이제 하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한테 돈을 주고 간호사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입 구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등록이 되고 등록된 시간을 이제 메디케이드에다 주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정부에
쉽게 말해 주정부와 연계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 등을 간병해줄 사람을 교육시켜 환자의 집으로 보내주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고용하면은 돈이 엄청 나가요. 일주일만 해도 4-5천 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기관이나 사업체를 끼고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에서 네, 돈 주는 거니까 개인으로 잡기는 너무 힘들죠. 우리 가족분
미국의 의료 제도 가운데 하나인 메디케이드는 일정 가계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조 씨의 회사 설립도 이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매우 비싸고 간병인 신원도 불확실한 데다 휠체어 주문에서 다양한 물품을 주문 관리하는 모든 일을 환자를 대신해주는 간병인 용역 의료지원회사들을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들도 절반은 환자가 된다며 사업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가족분들이 자제분들이 돌봐야 되는데 자제분들이 나가서 풀타임을 일을 하셔야지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도 집에 계시면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힘드시니까 생활에 이게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 일할 수 있든지 자제분들은 나가서 마음 편히 일을 하시고 안 계시는 동안은 간병사분이 자제분 대신에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약도 드리고 뭐 잠시 뭐 운동도 살짝 해드리고 뭐 만약 누워 계시는 분들이면은 몸도 닦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손이 가야 될 이런 일들을.
조 씨의 가족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북한 인권단체 운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나 늘 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돈을 단체에다 넣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든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에
조 씨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탈북민연대는 1년에 한 번꼴로 탈북자 구출기금 마련 음악회를 열어왔습니다.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서투르기도 하고 들어간 돈만큼 이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출해야 할 탈북자 명단은 늘 손에 쥐고 있지만 충분한 비용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조 씨는 자립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말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파나마 운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부 남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독일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채 상환을 거절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무력을 써서라도 국채를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함선들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봉쇄하고요,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함선들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안 지역에서 포격이 시작되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관련 국가들의 국제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1899년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한 다음 1901년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재판소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제상환 문제는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에게 함포를 쏘며 전쟁 위기로 치닫는 것보다 이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져가서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재판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 베네수엘라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항구들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도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상환 문제가 해결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혁명 세력과 독재 정권은 외국의 진빚을 갚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국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 합중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국채 상환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보장했던 만큼 그 선언에 따라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입 관세를 징수하는 일을 넘겨받겠습니다.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수입 관세의 45%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지불하고요, 55%는 부채 상환으로 쓴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했고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일부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카리브 연안 지역 국가들은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찰 역할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누구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며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맥키니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미 자신의 힘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준비가 돼 있었고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간부들과 당 지도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나 고용주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기업을 압박하는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기업인들의 지지를 받는 건 물 건너가게 되겠죠.
공화당 간부들은 기업인들과 고용주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는 사회 개혁을 위해 맞서 싸운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받는데 유일한 경쟁자는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있었고요.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자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간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치렀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하원 의원 같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원들은 좀 더 보수적인 후보를 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주 판사인 엘턴 파커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엘턴 파커 후보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인기만큼 선거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1905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취임 연설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의 명문사립대학교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권위 있는 대학 평가 조사인 US News and World Report 2019년 발표에서 미국 대학들 가운데서 10위에 오른 중부에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높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미시간 호수 연안의 전원 지역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와는 불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학생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풍부한 교육 자원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극, 영화 전공자들은 연중무휴로 개막되는 공연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예술 역사학 전공자들은 시카고 전역에 있는 풍부한 박물관을 찾아 자료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느 대학들보다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은 대도시만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통해 꿈과 포부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어떤 학사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죠.
노스웨스턴에는 12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10개의 단과대학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과정이 함께 있습니다. 학부의 프로그램은 인문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육사회정책학부, 공학부, 저널리즘학부, 그리고 음악학부입니다. 학부가 강조하는 학사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은 전공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의 코스가 강의되고 190여 개의 전공학과 외에도 특별한 코스들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코스 이수증 서티피켓들이 발부되기 때문에 예술,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회학, 저널리즘 등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코스를 이수하는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대부분의 계열에서 높은 우수성을 자랑하지만 특히 켈로그 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내노라하는 명문대학답게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2018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4만 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3,300명 정도 입학 허가를 받아 8.4%의 합격률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에서 1,936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 자료를 살펴보면 신입생의 13.5%가 각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신입생의 인정분포도는 백인계가 56%, 아시아계 23.5%, 히스패닉계 13.5%, 아프리칸 아메리칸계가 약 10%로 실력과 자질을 가진 학생이라면 장벽 없이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된 대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입학 사정 한번 살펴볼까요?
노스웨스턴 대학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노스웨스턴에서의 4년간의 어렵고 험난한 대학 커리큘럼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꽉 찬 고교 생활을 해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학하는 고교에서 AP 코스들이나 IB 프로그램, 어너스 등과 같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 택하고 좋은 성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재반 서류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영어, 수학, 사회학, 과학, 외국어 등의 과목에서 얼마만큼 든든한 실력을 쌓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공에 따라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항목들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과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코스들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에게 심사평가에서 더욱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노스웨스턴 대학교도 다른 주요 명문 대학들처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홀리스틱 입학 심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홀리스틱 입학 심사란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SAT 같은 표준 시험 성적도 물론 보지만 학생의 전인적 인격과 자질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인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입학사정국은 지원자의 고교 성적과 SAT나 ACT 같은 표준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학급활동 밖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특별활동 또는 인턴십 등을 통하여 어떠한 인물이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열정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영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흔히들 런드리 리스트라고 해서 열정과 헌신, 진정성이 없이 많은 활동을 한 것을 나열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종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활동을 했어도 전문성이 생길 정도로 오랜 기간 깊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배움을 통해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며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에세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묻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교생들은 적어도 9학년부터 이 점을 생각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현재 레지던셜 칼리지, 즉 기숙 대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레지던셜 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와 역시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같은 전통적인 대학들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노스웨스턴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학급이나 실험실 등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전통 영매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 같은 기숙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끼리의 응집력과 가족같이 친근한 분위기, 연구 중심의 대형 연구대학이 제공하는 풍성한 교육 자원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레지던셜 칼리지는 모두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게는 40여 명이 모여있는 것에서부터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레지던셜 칼리지를 포함해 모두 11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에는 현직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기나 학년 단위로 연구나 강의로 방문하는 연구 교수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자문역이나 상담 교수가 되어줌으로써 학생들과 이들 학자들 간의 교류가 한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레지던셜 칼리지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상급 학년들이 후배들을 개인 지도해주는 튜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후배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과목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상급 학년생들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차 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를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전공에 따라서는 커리큘럼 상에 아예 특정 기간 캠퍼스를 벗어나서 실무 세계에 나가 인턴을 쌓고 돌아오는 것이 학점 취득의 의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학부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선정해주는 수십 개의 신문, 잡지, 방송사들 중에서 한 곳을 택해서 한 코로당 실제 인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에 따른 건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상아탑 안에만 있으면서 세상을 잘 모르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직접 실제로 경험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혜선 씨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